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북한 핵 문제를 대부분 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신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고 이는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한 연합군사 훈련 중단은 자신이 제안한 일이라며 북한과 협상을 하면서 훈련을 하는 건 나쁘기 때문에 중단하고 싶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비핵화는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고 싶다며 매우 강력한 검증 절차가 도입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말 북한과 전화 통화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구체적으로 누구와 통화할지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김정은에게 자신의 직통 전화번호를 전달했고 언제든 문제가 생기면 전화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짐 매티스 국방장관은 북한의 상황과 폭력적인 극단주의 세력의 위협은 급박함의 전형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15일 해군대학 졸업식 연사로 참석한 자리에서 이 두 개의 매우 다른 도전을 계속 주목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물론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지도자 김정은의 역사적 정상회담은 과거가 미래를 정의할 필요는 없다는 말을 증명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그러나 북한과 관련해 평화로 향하는 새로운 길이 현재 존재하지만 미국은 전 세계 어디에서든 핵무기를 추구하는 것에 대해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군이 최근 아프가니스탄 동부 국경 지역에서 드론 공격을 통해 무장반군 탈레반의 핵심 지도자를 사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미 관리는 VOA에 미군이 지난 13일 아프간 동부 쿠나르에서 현상 수배 중인 파키스탄 탈레반 지도자 뮬라흐 파주룰라를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파주룰라를 비롯해 파키스탄 탈레반 사령관 5명이 숨졌고 탈레반 측은 사살된 이들을 인근 지역에 조용히 매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키스탄 탈레반은 파주룰라의 사망에 대해 확인하고 있지 않지만 이미 후계자 임명을 위한 회의를 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은 2015년 파주룰라를 국제 테러리스트로 지정해 그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했고 최근 소재 파악을 위해 최대 500만 달러의 현상금을 내걸었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중국 정부가 미국의 대규모 관세 부과 계획에 반발해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중국은 15일 상무부 대변인 담화에서 미국산 제품에 같은 규모, 같은 강도로 징벌 조치를 단행할 것이라고 밝히고 양측이 도달한 모든 무역 성과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담화에서 더 이상 구체적인 내용을 내놓진 않았으나 미국산 제품 추가 구매를 통해 미국의 대중국 무역 적자를 줄이기로 한 고위급 합의를 취소하는 한편 지난 4월 예고한 대로 황대두와 흑대두, 면화, 담배 등 농축산물 등 미국산 수입품의 25% 보복 관세를 매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은 앞서 이날 연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기술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 성명을 통해 중국의 차세대 핵심 산업 육성책인 중국 제조 2025 전략 해당 업종을 포함한 주요 기술 품목들에 관세를 매긴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지식재산권 절취 등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해군이 주변국들과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남중국해에서 다시 해상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는 15일 중국 해군이 남중국해 주변에서 드론을 이용해 공중공격 방어, 가상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이번 훈련은 최근 실시된 일부 훈련이 효율적이지 못했다는 중국 지도부의 지적에 따라 공중표적에 대한 실전 전투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실시됐습니다. 하지만 훈련이 구체적으로 남중국해 어느 지역에서 실시됐는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14일 중국을 방문해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화 시도를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최근 남중국해 인공섬에 무기를 배치하고 군사훈련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지난주 B-52 전략폭격기를 남중국해 주변에 전개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군이 예멘 반군의 거점인 호네이다주 공항 외곽 지역에서 공세를 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호데이다 주민들에 따르면 15일 공항을 둘러싼 장벽에 인접한 만자르 지역에서 충돌이 일어나 만자르 주민들이 시내로 대피했습니다. 한 주민은 언론에 이른 아침부터 공항 주변에 후티 반군 지역에 공습이 가해졌고 최근 며칠 동안 공포 속에서 살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습니다. 김영남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6일 토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미국의 10대들이 과거보다 담배를 덜 피우고 마약이나 성관계도 적게 할 뿐 아니라 우유도 덜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15,000명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우선 담배를 피운다는 응답은 9%로 1991년 관련 조사를 시작했을 당시에 27%보다 크게 줄었고 음주 역시 같은 기간 50%에서 30%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성관계를 해본 적이 있다는 응답도 40%로 10년 전보다 약 8% 줄었는데요. 전문가들은 특히 청소년들이 우유를 덜 마시는 것에 주목했습니다. 하루 한 잔 우유를 마신다는 응답이 3분의 1 이하로 우유 대신 청량 음료나 스포츠 음료 또는 각성 효과를 주는 에너지 음료를 많이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렇게 청소년이 설탕과 카페인이 많이 들어간 음료를 마시는 게 미국의 비만율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한 겁니다. 미국 정부는 청소년의 건강을 위해서 청량음료보다는 하루 3컵 분량의 우유 또는 유제품을 먹을 걸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뉴스 따라잡기를 보내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이곳 워싱턴은 현재 27도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주말인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겠으나 함경도 지방은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7도에서 17도, 낮 최고기온은 15도에서 27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바다는 1에서 2미터를 일겠고 서해 북바다는 0.5미터를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죠. 먼저 평양은 16도에서 27도, 신의주는 17도에서 23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15도에서 26도, 함흥은 14도에서 20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12도에서 15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New Kids on the Block이 부릅니다. 당신에게로 한 걸음씩 다가가겠어요. 우리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많을 거예요. 라고 노래하는 Step by Step 들어보시죠.
Step by step, ooh baby, gonna get to you girl. Step by step,
Step by step, ooh baby, gonna get to you girl.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연 500억 달러 중국산 기술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했습니다. 중국은 보복을 공언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새 정부에 거는 언론 개혁에 대한 기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 러시아의 5-0 개막전 대승으로 시작된 2018 월드컵 축구 대회 소식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구촌원의 첫 소식 보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기술 제품에 고율 관세 부과를 발표했군요.
네, 중국의 차세대 핵심 산업 육성책인 중국 제조 2025 해당 업종을 포함해서 연 500억 달러의 중국산 기술 제품에 25% 관세를 매긴다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5일 밝혔습니다. 중국의 지식재산권 절취와 기술 이전 강요 등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고 성명에서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 무역 통상 당국자 그리고 안보 책임자들을 소집해서 최종적으로 의견을 들은 뒤에 구체적인 대상 목록을 승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들인가요?
예, 항공 장비와 정보 기술 제품, 인공지능 관련 장비 등 1,100여 개입니다. 미국 무역 대표부는 이 밖의 품목을 추가 결정할 예정인데요. 발효 시기는 다음 달 초가 될 거라고 CNN 방송이 전했습니다.
네. 자, 들어보니까 다 기술 제품들인데 네. 자, 이들 제품에 왜 관세를 매기는 거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성명에서 밝힌 것처럼 미국 정부는 이 중국이 지식재산권 절취와 기술 이전 강요를 통해서 이 첨단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중국 정부의 지원 내지는 최소한 무기나 아래 중국 기업들이 미국의 기술과 디자인을 훔쳐가고 있다는 건데요. 이게 지난해 미국이 3,700억 달러의 적자를 본 대중국 통상 불균형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고 미국의 경제 성장을 해치고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게도 손해를 끼친다고 주장했는데요. 미국은 더 이상 이런 상황을 용인할 수 없다고 성명에 적었습니다.
네, 중국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중국 정부는 보복을 공언했습니다. 이 미국산 제품에 같은 규모, 같은 강도로 징벌 조치를 단행할 거라고 이날 상무부 대변인 담화에서 밝혔는데요. 이어서 양측이 도달한 모든 무역 성과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네. 자, 이 징벌 조치가 뭘 말하는 거고 또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성과는 또 뭔가요?
예, 담화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내놓지 않았는데요. 지난 4월에 예고한 대로 황대두와 흑대두, 면화, 담배 등 이 농축산물을 비롯해서 미국산 수입품에 25%의 보복 관세를 집행할 걸로 보입니다. 또 미국산 물품 추가 구매를 통해서 미국의 대중국 무역 적자를 줄이기로 했던 최근의 고위급 합의 역시 취소한다는 뜻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자, 중국 정부가 정면 대응하겠다는 건데 여론은 어떤가요?
예, 중국 내 여론은 엇갈리고 있는데요. 인터넷에는 잘하고 있다, 미국이 물러날 때까지 밀어붙여라 이런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과의 통상 대치가 길어지는데 중국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걱정하는 쪽도 있습니다.
네, 자, 중국 경제가 실제로 영향을 받고 있나요?
네, 주식시장에 안 좋은 영향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미국과 중국 사이의 통상 긴장이 본격적으로 고조됐던 최근 한 달 동안 상하이 지수는 7%포인트 정도가 떨어졌고요. 선전지수는 10%포인트 폭락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싸우면 진다, 지금이라도 미국이 요구하는 걸 받아들여라, 이런 주문을 투자자들은 내놓고 있는데요. 실물 경기 지표들도 일제히 꺾였습니다.
네, 경기 지표들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중국 국가통계국이 최근 지난달에 산업생산 증가율이 6.8%라고 밝혔습니다. 예상치였던 7%보다 낮았고요. 전달에 7%에서도 떨어진 겁니다. 소비 증가율은 2003년 5월 이후 15년 만에 가장 낮은 8.5%였는데요. 역시 예상치였던 9.6%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네. 자, 미국과 통상 대치 때문에 지표들이 부진한 건가요?
예, 정치, 경제, 환경 변화에 투자자 심리가 즉각 반영되는 주식시장과는 달리 이런 경기 지표들은 반드시 미국과의 통상 대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하지만 올 초부터 지난달까지 5개월 동안 고정 자산 투자가 작년 동기 대비 6.1% 늘어난 데 그쳐서 1999년 12월 5.5% 이후 20년 만에 가장 낮았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예.
예, 수출 주도형인 중국의 경제가 이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과 갈등하면 좋을 게 없다는 점만큼은 전문가들의 견해가 일치하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의 관세 부과로 수출이 위축되고 이게 중국 경제 전반에 안 좋은 효과를 미친다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3월에 미국 정부는 수입 철강 제품의 25% 그리고 알루미늄의 10%씩 관세를 발효시켰는데요. 여러 나라를 거쳐서 철강을 우회 수출하는 경우가 많은 중국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철강 관세는 중국을 겨냥한 거라고 중국 외교부가 여러 번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여기다가 기술 제품 25%의 관세까지 더하게 되면 중국 수출에 2중, 3중의 어려움이 겹치게 됩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치러진 말레이시아 총선에서 사상 처음으로 여당이 야당이 되면서 정권이 교체됐는데요. 요즘 말레이시아 현지에서는 언론 개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9일 실시된 말레이시아 총선에서 이 부패 의혹을 받고 있던 나집 라작 총리가 참패하고 마하티르 모하마드 전 총리가 승리하면서 이 말레이시아 역사상 처음으로 정권 교체가 이뤄졌는데요. 정부와 법정 소송에 휘말리면서까지 맞서왔던 말레이시아 언론인들은 나집 총리의 예상치 못한 퇴출로 지금 전례 없는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나집 총리의 부패 의혹을 파헤쳤던 저항 매체인 말레이시아 키니의 편집인인 스티븐 간 씨는 이제는 나집 전 총리의 부패 소식이 주류 언론의 주요 뉴스가 되고 있다면서 주류 언론의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제 출범 한 달이 조금 더 지났는데 이 마하티르 총리 정부의 언론 개혁 전망 어떻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마하티르 총리 정부는 이제 출범한 지 한 달 조금 더 넘었는데요. 하지만 이 마하티르 전 총리는 1981년부터 2003년까지 5선을 역임하면서 20년 넘게 말레이시아를 이끌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과거 언론에 대한 이 마하티르 총리의 태도에 비춰서 기대 반, 우려 반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이 마하티르 총리가 전에 언론에 어떤 태도를 취했길래 이렇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걸까요?
예, 마하티르 총리는 20여 년 재임 기간 동안에 말레이시아의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끌었는데요. 임기 초반에는 언론 민주화 방향으로 나갔지만 이후 노선을 바꿔서 정부의 비판적인 신문사 여러 곳을 폐간시킨 전력이 있습니다. 또 1990년대 외국 인터넷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한 사업의 일환으로 인터넷 검열을 하지 않겠다 선포했는데요. 하지만 이후 미국 최대 인터넷 기업인 페이스북이 자신이 게재한 글을 검열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번복했고요. 또 최근에는 인기 없는 가짜 뉴스법을 폐기하는 대신에 수정할 뜻을 보여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네. 자, 마하티르 총리가 최근 저희 VOA와도 인터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마하티르 총리는 VOA와의 인터뷰에서 다소 강경한 태도를 보였는데요. 말레이시아 민주주의가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에서 보는 것과는 달라 보일 수도 있다면서 하지만 말레이시아는 말레이인, 중국, 인도계 등 여러 다양한 인종이 살고 있어서 이를 잘 관리하지 못하면 분쟁과 다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인종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게 아니라면 어떤 것도 발표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정부는 이를 규제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하지만 이 새 정부의 언론 개혁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크다고요.
예. 말레이시아 언론인들과 인권 전문가들은 마하티르 총리가 속으로는 따르고 싶어하지 않아도 변화를 원하는 유권자들의 마음을 배반하진 않을 걸로 낙관하고 있는데요. 말레이시아 사회가 이제는 충분히 성숙했고 또 유권자들이 마하티르 총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현재 말레이시아 집권당인 희망연대는 선거운동 당시 언론개혁을 당의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웠었는데요. 지난달 말레이시아 인권연합은 새 정부의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궐기대회를 갖기도 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월드컵 축구대회가 러시아에서 시작됐네요.
네, 단일 종목으로는 세계 최대의 체육 행사죠. 이 월드컵 축구대회 2018 FIFA 월드컵 러시아가 14일 모스크바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루즈니키 스타디움에서 개막식이 있었는데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월드컵에 참가한 모든 선수를 환영하고 텔레비전과 인터넷을 통해 시청하는 세계인들도 환영한다면서 개회 선언을 했습니다.
예, 첫 경기도 이미 치러졌다고요?
예, 개최국인 러시아가 개막전에서 이 사우디아라비아를 5-0으로 물리치고 32개 참가국 중에서 첫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15일에 치러진 A조 1차전 이집트와 우루과이 경기에서는 우루과이가 이집트를 1-0으로 간신히 이기고 승점 3점을 먼저 챙겼는데요. 다음 달 15일까지 한 달간 모스크바와 카잔, 소치 등 11개 도시에서 열띤 경기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네, 자 32개 참가팀 어떤 나라들인가요?
네, 유럽과 남미, 아프리카, 북중미 지역 예선을 통과한 독일, 브라질, 세네갈, 코스타리카 등 내노라 하는 축구 강국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에서도 한국, 일본, 이란, 호주 등이 참가했는데요. 조별 예선과 16강 토너먼트를 거치는 과정에서 유럽과 남미 강세가 이어질 걸로 예상됩니다.
네, 사실 유럽과 남미에는 축구를 잘하는 나라들이 몰려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축구는 전 세계에서 두루 즐기는 운동이긴 하지만 이 월드컵에서는 유럽과 남미 외의 나라가 우승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20차례 치러진 월드컵 본선 역사에서 유럽이 11번 그리고 남미가 9번 우승 트로피를 가져갔는데요. 이번 대회에서도 독일, 프랑스, 스페인, 프랑스 등 이 브라질, 스페인, 프랑스 등 유럽과 남미 팀들이 유력한 우승 후보로 꼽힙니다.
네. 자, 그런데 월드컵이 개막했는데 미국에선 좀 조용하거든요. 미국 이번 대회에 안 나갔나 보네요.
예, 미국은 북중미 축구 강호로 이 꾸준히 월드컵 본선에 나갔었는데요. 하지만 이번엔 지역 예선에서 탈락했습니다.
예.
예, 대회 개막을 앞두고 최대 이변 중에 하나로 꼽혔는데요. 이 밖에 수비 축구의 대명사로 월드컵 본선에 네 번이나 우승했던 이탈리아도 러시아에 가지 못했습니다.
예. 아시아 축구는 이번 대회의 전망이 어떻습니까?
예, 아시아의 영원한 맛으로 꼽히고 있는 한국과 일본이 어떤 성적을 거둘지가 최대 관심사인데요. 일본이 조금 유리해 보입니다. 조 편성이 낮기 때문인데요. 한국이 속해 있는 F조에는 우승 후보인 독일, 북중미의 강호인 멕시코, 유럽의 강팀인 스웨덴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각조 1, 2위만 걸러내는 16강 진출에 한국이 들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반면에 H조의 일본은 폴란드, 세네갈, 콜롬비아와 대결하기 때문에 16강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걸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 월드컵을 맞아서 이 쟁쟁한 선수들이 러시아에 모이는 것도 관심사죠.
예. 우승 후보 독일의 메스토 웨젤, 그리고 브라질의 네이마르, 스페인의 다비드 데헤아의 경기력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것도 월드컵 이번 대회의 매력인데요. 특히 세기의 경쟁자로 불리는 포르투갈의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그리고 아르헨티나의 리오네 메시 대결이 최고의 관심사입니다.
예, 이 세계 각국 지도자들도 이 축구 열기에 빠져 있다고요?
예, 개막적에서 대승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이 감독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도중에 전화를 걸어서 축하까지 했고요.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는 니키 헤일리 미국 대사를 비롯해서 안보리 15개 이사국 대표들이 각자 자국 축구 대표팀의 경기복을 입고 회의장에 나와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힐러리 클린턴 전 미 국무장관의 이메일 수사와 관련해서 연방 법무부 감찰실에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 등이 부적절하게 대처했지만 수사 결과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원 공화당 지도부가 추진하는 이민개혁 타협안에 서명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푸에르토리코 정부가 하리케인 마리아 관련 사망자 통계를 최근 부분적으로 공개한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참 많은 관심을 받았던 연방 법무부 감찰실의 보고서가 나왔군요.
네, 14일에 공개가 됐는데요. 지난 대선 기간 민주당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개인 이메일과 이 개인 저장 장치 서버 이용 문제가 큰 논란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 문제를 수사하는 데 있어서 FBI와 연방 법무부가 잘못을 저질렀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이런 비판에 대한 감찰실 조사 결과가 이번 보고서에 들어 있습니다.
예. 자, 우선 FBI와 법무부가 무슨 잘못을 했다는 겁니까?
네, 핵심을 정리하면 이 건으로 클린턴 후보를 기소하지 않기로 한 것, 그리고 대선 직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새로 발견된 의혹을 다시 조사하기로 했는데 두 기관의 고위 관리들이 정치적인 편향성을 가지고 이런 결정을 내린 게 아니냐는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예. 자, 보고서가 내린 결론은 뭡니까?
네, 뭐 중요한 결론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는 제임스 코미 당시 FBI 국장이 수사와 관련해 중요한 결정을 내리면서 잘못 판단한 점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클린턴 후보의 이메일 논란과 관련된 FBI 수사 결과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예. 자, 중요한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좀 알아볼까요?
네. 코미 전 국장과 관련해서는 2016년 7월과 10월에 이 코미 전 국장이 내린 결정이 핵심인데요. 이 코미 전 국장이 2016년 7월 5일에 기자회견을 열고 개인 이메일 사용과 관련해 클린턴 후보를 기소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코미 전 국장이 발표를 하기 전에 상관인 로레타 린치 연방 법무장관과 전혀 상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마이클 호로위츠 법무부 감찰관은 이런 행위가 법무부의 규정이나 관리에 크게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자, 7월 기자회견에 이어서 10월에 나온 결정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코미 전 국장이 대선 직전인 이해 10월 28일에 연방의회에 편지를 보내서 클린턴 후보의 이메일 논란과 관련해 새로 불거진 의혹이 있어서 이 문제를 다시 조사한다고 통보했습니다. 보고서는 이런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도 코미 전 국장이 주변의 반대를 고려하지 않는 등 큰 실수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자, 이 언론 보도를 보면 이 보고서가 몇몇 수사 요원의 이 정치적인 편향성도 지적한 것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해당 수사에 참여한 요원 5명이 트럼프 대통령을 깎아내리는 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정치적인 편향성을 보였다는 건데요. 이 공개된 이메일 내용을 보면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걸 막아야 한다는 등 공공연하게 거부감을 드러낸 메시지가 오갔습니다.
네. 하지만 클린턴 후보 이메일 수사 결과는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 보고서의 결론이라고요.
맞습니다. 일부 수사 요원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성향을 보이긴 했고 또 코미 전 FBI 국장이 몇몇 잘못된 판단을 하긴 했지만 클린턴 후보 개인 이메일 사용 문제를 수사한 결과는 독립적이고 또 사실에 근거해서 문제가 없다는 그런 판단을 보고서가 내렸습니다. 그 밖에 또 보고서는 코미 전 FBI 국장과 몇몇 수사 관계자가 업무에 개인 이메일을 썼다는 사실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네. 자, 이 보고서에 대한 중앙정치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먼저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14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FBI와 연방 법무부에 트럼프 대통령에 반대하는 관리들이 있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심이 다시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It reaffirmed the president's suspicions about Comey's conduct and the political bias among some of the members of the FBI.
또 공화당도 보고서 결론을 근거로 연방 법무부와 FBI의 중립성이 크게 훼손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 측은 이메일 수사가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친 점이 또 분명하게 드러났다면서 비난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도 나왔나요?
네, 인터넷 트위터에 반응이 올라왔는데요. 이 보고서 결론이 코미 전 국장과 그의 부하들 그리고 FBI의 큰 재앙이라면서 코미 전 국장을 해고한 것은 정말 잘한 일이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코미 전 국장은요, 일부 내용에 동의하지 않지만 이 보고서 결론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글을 또 인터넷 트위터에 올렸는데요. 그러면서 또 다른 FBI 국장이 그런 상황에 처하는 일이 다시는 없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예. 자, 그럼 이 클린턴 전 장관 쪽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클린턴 전 장관은 트위터에 코미 전 국장이 업무에 개인 이메일을 썼다는 기사를 인용하면서 But my emails 이런 단 세 마디를 남겼는데요. 하지만 내 이메일은 이라는 뜻인데 코미 전 국장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두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공화당 하원 지도부가 이민개혁 법안 마련을 위해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15일 이런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말을 했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15일 폭스뉴스 방송과 회견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공화당 지도부가 추진 중인 이민개혁 타협안에 분명히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앞서 공화당 소속인 이 폴 라이언 하원의장이 다음 주에 이 법안 두 개를 표기를 붙이겠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 하원 법사위원장인 밥 굴라티 의원이 지난 1월에 발의한 이민개혁 법안이 있고요. 그리고 현재 공화당 지도부가 추진하고 있는 타협안, 이 두 가지 법안을 본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는데요. 보수파 요구를 주로 반영한 굴라티 법안은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예외 제도, 이 다카를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국경 장벽 건설 예산도 지원합니다. 대신에 영주권 추첨 제도는 완전히 없애고 가족 이민도 시민권자의 부모 초청만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럼 이번에 공개된 이 타협안은 굴라티 법안과 어떻게 다른가요?
네, 이른바 드리머들, 그러니까 이 불법 청년, 불법 체류 청년들을 말하는 거죠. 이 드리머들에게 새로운 비자를 발급해서 이들이 합법적으로 미국에 머물고 나중에 미국 시민권을 딸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드리머들의 추방을 유예해주는 제도 다카를 지난해 폐지하고 의회의 대안 마련을 요구하면서 이것이 정치 쟁점이 됐죠.
예. 자, 국경 장벽 건설 같은 이 다른 쟁점 항목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이 타협안 초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국경 장벽 건설 예산 250억 달러를 모두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굴라티 법안하고 마찬가지로 영주권 추첨 제도를 없애는데요. 가족 초청 이민은 제한하긴 하는데 그 제한 폭이 이 굴라티 법안만큼 크지 않습니다. 또 망명 심사 규정을 강화하고요. 불법으로 국경을 넘다 체포된 가족들을 분리하지 않고 함께 있게 해주는 항목이 들어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타협안에 왜 서명하지 않겠다고 한 걸까요?
네. 이 불법 월경자 가족들을 같이 있게 해주는 조처가 마음에 들지 않은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15일 트위터에 글을 올렸는데 민주당이 국경에서 가족들을 강제로 떼어넣는다,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그러면서 이민개혁 법안에는 반드시 국경 장벽 예산이 전액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고요. 또 불법 체류자를 체포했다가 풀어주는 캐치 앤 릴리스와 영주권 추첨 제도, 가족 이민 제도를 다 폐지해야 하고 신청자가 가진 기술이나 경제력 등에 따라 점수를 매기는 능력 위주 제도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반대 의사를 밝혔는데 공화당 하원 지도부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일단 좀 당황하는 분위기인데요. 그런 가운데 다음 주 표결이 무산될 것이란 그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서명을 받지 못할 법안은 표결에 붙일 필요가 없다는 건데요. 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지 않아서 그런 것 같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본다면 지지할 것이라는 그런 희망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난해 미국령 푸에르토리코를 강타한 허리케인 마리아로 인한 사망자를 두고 논란이 참 많은데요. 푸에르토리코 정부가 최근 관련 통계를 발표했군요.
네, 이 푸에르토리코 정부가 지난 12일 관련 자료 일부를 공개했는데요. 2017년 9월부터 12월까지 이 푸에르토리코 내 평균 사망자 수가 4년 전 같은 기간보다 평균 1,427명이 더 많았다는 겁니다.
네. 자, 이런 사망자 수가 증가한 게 허리케인과 연관이 있는 건가요?
뭐 그 점은 명확하게 확인되진 않았습니다.
예. 이 허리케인 마리아로 인한 사망자에 대해서 참 논란이 많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인 겁니까?
네, 공식 사망자 수하고 비공식 집계하고 차이가 너무 나는 게 문제인데요. 이 공식적으로는 모두 62명만 사망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언론이나 민간 조직의 추산하고는 아주 차이가 큰 겁니다.
예, 최근에 마리아로 인한 뭐 직접 직간접적인 사망자가 4,000명이 넘는다, 이런 추정도 나왔었죠.
그렇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 보건대학원이 뉴잉글랜드 의학 저널에 발표한 논문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마리아로 인한 사망자 수가 적어도 4,600명이 넘는다는 겁니다. 연구진이 현지에서 무작위로 3,300가구를 방문해서 사망자 수를 집계해봤더니 전체 사망자 수가 4,000명을 넘는 것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네. 자, 현지 정부 발표보다 사망자가 훨씬 많을 것이란 추정은 이전에도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은 지난해 12월 사망자가 1,000명이 넘는다고 보도했고요. CNN 등 다른 몇몇 언론도 사망자 수가 정부 발표보다 훨씬 많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푸에르토리코 정부가 실제 사망자 집계에 미온적인 자세를 보였는데요. 그러자 미국 CNN 방송과 푸에르토리코 탐사 보도센터가 자료를 공개하라고 현지 정부를 상대로 소송까지 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지난 6월 5일 관련 자료를 6월 12일까지 공개하라고 이 푸에르토리코 정부에 명령한 바 있죠.
네. 자, 그런데 이렇게 사망자 수 집계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네. 당시 푸에르토리코에서는 허리케인으로 오랜 기간 병원 업무가 중단됐는데요. 이 과정에서 노약자들이 약을 먹지 못하거나 생존하는 데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해서 사망했다는 겁니다. 이런 사례가 공식 집계에서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푸에르토리코 정부는 이런 주장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네. 현재 이 미국 워싱턴에 있는 조지 워싱턴 대학의 의뢰에서 사망자 수를 다시 점검하고 있는데요. 이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공식 집계를 수정하지 않겠다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아리아나 그란데가 부릅니다. 더 이상 나올 눈물도 없이 많이 울었지만 이제 다시 일어날 거라고 노래하는 No Tears Left to Cry 들어보시죠. Right now I'm in a state of mind. I wanna be in like all the time. Ain't got no tears left to cry. So I'm picking it up, picking it up. I'm loving, I'm living, I'm picking it up. I'm picking it up, picking it up. I'm loving, I'm living, I'm picking it up. I'm picking it up, picking it up. I'm loving, I'm living, so we turn it up. Yeah, we turning it up. Ain't got no tears in my body. I ran out, but boy, I like it. I like it. I like it. Don't matter how, what, when, who tries it. We out here vibing. We vibing. We vibing. The colors in you, I see them too, and boy, I like them. I like them, I like them. We way too fly to partake in all this hate. We out here vibing, we vibing, we vibing. Come on, even when it's raining down, can't stop, so shut your mouth. Yeah. Right now I'm in the state of mind. I
living, so we turning up. Yeah, we turning it up.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제프 세션스 미국 법무장관이 최근 가정폭력을 이유로 망명을 신청한 사람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이 결정에 따라 앞으로 미국에서 가정폭력이나 범죄 조직의 위협을 피해 망명 자격을 얻는 게 어렵게 됐는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 이 시간에는 미국 내 망명 신청 제도에 대해 알아봅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논란의 시작, 망명 자격의 엄격한 해석.
제프 세션스 미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6월 11일 법무부 산하 이민항소위원회가 가정폭력을 피해 미국으로 들어온 한 엘살바도르 출신 여인에게 망명 자격을 인정한 조처를 뒤집었습니다. 이 여성의 망명 신청은 1심에서 기각됐다가 2심에서 인정받았지만 세션스 장관이 이를 다시 뒤집은 겁니다. 세션스 법무장관은 이 결정이 합리적인 망명 자격 부여 원칙과 항구적인 이민법 조항을 회복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The vast majority of the current asylum claims we're seeing are not valid, and you're not finding them valid.
그는 기존에 미국 이민법원이 접수한 망명 신청 가운데 많은 수가 적절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망명이란 무엇인가?
미국 이민국은 망명을 난민 자격에 준하고 이미 미국에 들어왔거나 미국 공항이나 항구에 도착한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보호 조처를 뜻한다고 정의합니다. 난민은 종교나 인종, 국적, 정치적 견해, 특정 단체 소속 등의 문제로 모국에서 처벌받을 위험에 처한 사람들로 규정됩니다. 미국 정부는 이 외에도 가정폭력이나 범죄 단체가 주는 위협도 광범위하게 난민 인정 요건에 포함하곤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난민과는 달리 망명은 미국 밖에서는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 안에서 망명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이 사람은 고국으로 강제 송환되지 않습니다. 또 사회 보장 번호를 받고 미국 안에서 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족을 미국에 데려오거나 외국으로 여행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 안에서 망명 자격을 인정받고 1년이 지난 뒤엔 합법적인 미국 거주 자격인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 영주권을 받은 망명자는 5년이 지나면 미국 시민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 내 망명 자격 심사 방법.
미국 안에서 망명 자격을 심사하는 절차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아직 국외 추방 절차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이 거치는 과정으로 연방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이 망명 자격을 심사합니다. 만일 여기서 자격 인정이 거부되고 신청자가 불법 체류자라면 연방 법무부 소속인 이민법원에서 신청자의 국외 추방 절차가 진행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이미 추방 절차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과정으로 연방 법무부 소속 이민심사집행국이 자격 인정 여부를 검토합니다. 망명 신청자는 자격을 인정받으려면 자신이 고국에서 이미 처벌받았거나 돌아가면 처벌받을 위협이 크다는 점을 명확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미국에 들어온 지 1년이 넘은 뒤에 망명을 신청했거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것으로 판명된 사람에게는 망명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미국 내 망명 신청 건수.
미국 연방 국토안보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기준으로 미국에서 망명을 신청한 건수는 약 18만 건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망명 자격이 인정된 건수는 약 2만 건입니다. 이 중에서 약 1만 1천 건은 국토안보부가 그리고 나머지 약 9천 건은 연방법무부가 망명 신청을 승인했습니다. 이해 망명이 허용된 사람들의 국적은 중국이 가장 많았고 이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순이었습니다. 이들 세 나라 출신은 전체 망명자 가운데 43%를 차지했습니다.
미국 내 망명 신청을 둘러싼 논쟁.
불법 이민을 근절하겠다는 뜻을 밝혀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들어 난민과 망명 허용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The asylum system is being abused to the detriment of the rule of law, sound public policy.
제프 세션스 미 법무부 장관은 지난 6월 11일 이민 판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망명 신청 제도가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 일단 불법으로 들어와 난민이나 망명 신청을 한 뒤 그대로 미국에 눌러앉는다고 비판했습니다.
So we're sending a message worldwide. Don't come illegally. Make your claim to enter America in the lawful way.
세션스 장관은 또 지난 5월 불법으로 미국에 들어오지 말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미국에 들어오라며 난민과 망명 신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서남부 국경 지역에 이민법원 판사를 증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친이민 단체인 미국 이민위원회 집계에 따르면 2018년 3월 기준으로 약 30만 건의 망명 신청이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션스 장관 결정에 대한 친이민단체들의 반발.
가정폭력을 근거로 신청한 망명을 거부하도록 명령한 세션스 법무장관의 조처에 이민 옹호 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 조처로 많은 사람이 본국에 송환돼 이들이 희생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입니다. 또 이들 단체는 세션스 장관의 조처가 학대받는 여성들을 수십 년간 법적으로 보호해온 미국 정부의 노력을 뒤집는 처사라고 반발했습니다. 세션스 장관의 명령으로 가정폭력과 범죄 조직의 위협이 망명 허용 요건에서 완전하게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는 세션스 장관의 조처 탓에 해당 요건으로 망명 신청이 통과되기가 지극히 어려워졌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화제가 됐던 인물을 소개하는 뉴스 속 인물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인공은 쥐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입니다. 쥐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가 서방 선진 7개국 G7 정상회의를 전후로 새삼 주목받았습니다. 트리도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거친 설전을 주고받았기 때문입니다. 두 지도자는 미국이 캐나다를 포함해 몇몇 나라를 겨냥해 부과한 관세를 두고 격렬하게 대립했습니다. 자유당 소속인 트리도 총리는 지난 2015년 불과 43세 나이로 총리직에 오른 젊은 지도자입니다.
Il y a plus de 100 ans, un grand premier ministre, Wilfrid Laurier.
젊은 총리 트리도는 10년간 집권한 보수당 정권을 무너뜨리고 지난 2015년 11월 캐나다 23대 총리가 됐습니다. 트리도 총리는 역대 캐나다 총리 후손으로 총리 자리에 오른 첫 인물입니다. 그의 아버지 피에르 트리도는 1968년부터 79년까지 그리고 1980년부터 84년까지 총 15년 동안 캐나다를 이끌었습니다. 아버지 트리도 전 총리가 지난 2000년에 사망한 뒤 아들 트리도는 점점 캐나다 안에서 이름을 날리기 시작했고 지난 2008년 36세 나이로 연방위원에 당선됐습니다. 2011년 연방위원에 재선된 트리도 위원은 2012년 자유당 당권에 도전할 뜻을 밝혔습니다. 반대 진영은 트리도 위원의 젊은 나이와 미천한 경험을 문제 삼았지만 트리도 위원은 마침내 2013년 자유당 대표에 당선됐습니다. 자유당 당권을 거머쥐고 2015년 마침내 권좌에 오른 트리도 총리는 전임 보수당 정권과는 크게 다른 정책을 폈습니다.
To that end, in recent months, Canadians have opened their hearts and their arms to families fleeing the ongoing conflict in Syria. And from the
트리도 총리는 지난 2016년 유엔 총회 연설에서 시리아 출신 난민 3만 1,000명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의 전임 보수당 정권은 시리아 난민 수용을 거부한 바 있었습니다. 트리도 총리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무역 문제를 두고 설전을 주고받았습니다. 지난 6월 9일 G7 정상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트뤼도 총리는 캐나다인들이 예의 바르고 이성적이지만 차별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캐나다 제품에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응해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정상회담을 위해 싱가포르로 가는 도중 트뤼도 총리를 비난하는 글을 인터넷 트위터에 올려 설전을 이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뤼도 총리가 부드럽고 온화한 행동을 취하다 자신이 떠난 뒤 미국 관세가 모욕이고 차별 대우 받지 않겠다고 말했다면서 이는 매우 부정직하고 유약한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트뤼도 총리 측은 트위터에 성명을 내고 트뤼도 총리가 공적이든 사적 대화에서든 트럼프 대통령과 말하지 않은 어떤 것도 말하지 않았다고 응수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 내 망명 신청 그리고 뉴스 속 인물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 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Hi everyone, I'm Nayoung and welcome to Speak Easy. 신나영의 신나는 영어 배워볼까요? 요즘 한국 젊은 층에서 case by case를 줄여서 케바케라고 하는데요.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신조어입니다. 영어 표현이지만 미국에서는 case by case를 잘 사용하지 않는데요. 오늘은 그 대신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 알아볼까요? It depends. It depends. It depends. It depends. Depend. 는 무언가에 의해 영향받거나 결정되다는 뜻인데요. It depends 는 그때그때 다르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It depends on the situation. 상황에 따라 달라. It depends on traffic. 교통이 어떠냐에 따라 달라. Your test score depends on how hard you work. 시험 성적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에 달려 있어. I like that restaurant, but it depends on who's cooking that night. 나는 그 식당을 좋아하지만 누가 요리하느냐에 따라 달라. 오늘 내용 복습해 볼까요? It depends on the situation. It depends on traffic. Your test score depends on how hard you work. I like that restaurant, but it depends on who's cooking that night. 오늘은 It Depends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Hey everyone! Thanks for tuning in. Stay easy and speak easy. Bye!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Voice of America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이란의 악의적인 행동에 대한 미국의 새로운 포괄적 대응 전략의 일환으로 이란 정권에 전례 없는 금융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지금처럼 용납할 수 없고 비생산적인 길에서 벗어나 새로운 선택을 하지 않는다면 매우 고통스러운 제재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폼페오 장관이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미 재무부는 지난달 이란 중앙은행 총재와 이란 혁명수비대 대외공작 조직인 쿠두슨 군과 헤즈볼라 등 테러 조직의 자금을 지원하는 기관들을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또 예멘 후티 반군을 지원하고 있는 이란 혁명수비대 인사 5명도 제재했습니다. 아울러 테러 단체를 지원해 이미 제재 대상에 오른 이란 항공사들의 제트 엔진과 비행기 부품을 알선한 개인과 기업 등 모두 9곳에 대해서도 제재가 부과됐습니다. 미 재무부의 이번 제재는 이란 국민들에 대한 인권 탄압 가해자를 겨냥했습니다. 제재 명단에는 이스파한주에서 여성들에게 염산 공격을 가하는 등 이란 주민들을 폭력적으로 억압하고 있는 안샤르 헤즈볼라와 같은 조직도 포함됐습니다. 이란 내 양심수와 정치범들을 수용하는 것으로 악명 높은 에빈 감옥도 수감자들에 대한 혹독한 고문과 학대를 이유로 제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란 정권은 이란 주민들을 감시, 검열하고 자유로운 정보 유통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재무부는 이와 관련해 소프트웨어 업체 하니스타 프로그래밍 그룹과 이란의 표현과 집회의 자유 제한에 관여한 관리 2명, 이란 국영 텔레비전 IRIB 책임자도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인권 침해 가해자들에 대한 재무부의 이 같은 제재 조치는 이란 정권의 억압이 결코 가려지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라는 미국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티븐 무누신 미 재무장관은 성명에서 미국은 이란 국민들의 편에 설 것이고 재무부는 자국민을 학대 검열하는 비열한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이란 정권에 책임을 추궁하는 조치들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